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어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고 민간인 2명은 중태라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회당 안으로 난입할 때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수감된 용의자는 피츠버그 주민인 올해 46살의 로버트 바우어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자들은 바우어스가 예배와 아이 이름 명명식을 위해 약 80명이 모여있던 회당 안으로 난입할 때 권총 3정과 자동소총 한 자루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사회를 겨냥한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정부 건물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로 가득 찬 반유대주의 독약은 비난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의 불법 유류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26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 6월 7일 파나마선적 뉴 리젠토와 북한 유조선 금은산 3호가 환적하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에는 두 선박 간의 환적을 위해 호수들이 연결된 모습이 뚜렷하게 담겼습니다. 또 지난 5월 18일과 6월 2일 파나마선적인 샹유안 바오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호의 유류를 환적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6월 2일 샹유안 바오호가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환적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세 척의 선박을 입항금지와 등록취소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인 비건 대표의 이번 한국 방문에는 앨리슨 우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케빈 김 국무부 대북 선임고문이 동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전격 해임한 스리랑카에서 헌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루 자야수리아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오늘 마이트라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합법적인 총리로 계속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여전히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고 독재자인 마인다 라자팍세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내각을 해산하고 11월 6일까지 의회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관측통들은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파들은 그의 승리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공격적인 태도와 대립적인 견해,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트로피칼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의 보우소나루 후보는 또한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군부 독재에 대한 찬양과 여성과 동성애자,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외환위기에 빠진 파키스탄에 최대 60억 달러의 구제금융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파키스탄에 대한 차관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중국과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고위급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이 2019년 새해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42년 만에 다시 비무장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박형주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곧 북한 관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부터 살펴보죠. 폼페오 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Very hopeful we'll have senior leader meetings here 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between myself and my counterpart to continue this discussion so that when the two of them get together there's real
네, 폼페오 장관은 열흘쯤 뒤에 북한 고위 관리와 만나서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향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이 인터뷰를 한 것이 19일이니까요. 지금쯤은 미북 고위급 접촉 날짜와 장소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최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미국과 북한이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그 물밑에서 그 힘겨루기 또 교착 상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상황인데요. 지난번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방북을 계기로 아 미국 북한은 그 원칙적으로 2차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또 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추후 그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아, 국무부의 그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또 그 상대역인 그 북한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만나서 일종의 이제 예비 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의 시간, 장소 그리고 또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다 타결을 짓고 이제 해야 되는 뭐 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날 그 VOA 인터뷰에서 방금 그 얘기가 그건데요. 열흘쯤 뒤에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겠다 그러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다 지났지만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아무런 그 날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으로 미뤄볼 때 그 미북 간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그 물밑에서 갈등,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교착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차 그 정상회담이 그 중간선거 뒤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언론들은 11월 말 또는 저 12월쯤에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측들을 했었는데요. 네. 백악관이 이제 잇따라서 그 아,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1월 1일 이후라는 것도 무슨 1월 뭐 중순이나 1월 말에 열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해를 넘긴다. 올해는 열릴 수 없게 됐다.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북 간에 어쨌든 2차 정상회담의 조건을 둘러싸고 상당히 그 걸림돌이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폼페오 장관의 발언으로 돌아가서요. 혹시 이 밖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박형주 기자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그 북한과 관련돼서 이날 폼페오 장관이 한 말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네. 이제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김 위원장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또 미국도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결심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김 위원장이 내린 전환과 전략적 결정과 더불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결단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워싱턴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이 두 사람은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하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19일에 최근 발언을 보면 분명 김 위원장이 내린 전환과 전략적 결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미뤄 봐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전략적 결단을 했다. 그렇지만 앞서 최홍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단계 이제 실무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왜 미국 고위급 회동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인데요. 혹 북한이 대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이 지금 다 안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게 늦어지고 있는지는 뭐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등지에서 그 나온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그리고 또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미국은 계속 지금 고위급 회담도 좋고 실무회담도 좋고 화제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고위급 회담 둘 다 지금 안 열리는 걸 봐서는 아마 북한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계속 뭔가 그 내부적으로 좀 그 결정, 아까 얘기 나온 전략적 결정, 비핵화에 대한 무슨 핵신고, 사찰 이런 문제 관련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군 고위급 회담이군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네, 이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최용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결단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은 과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핵신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핵신고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북한의 핵 현황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전해진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4차 방북 때 핵신고 리스트를 좀 제출해달라 일부라도 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 위원장은 만약에 이 지금 북미 간의 신뢰 간의 미북 간의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리스트를 제출하면 미국이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또 다시 재신고를 해라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혹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4차 방북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거의 4시간 반 이상 만났는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을 그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폐기에 앞서서 사찰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찰 문제는 실무협상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 비건 특별대표관에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사찰 폐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변 그것이 폐기가 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무협상이 가동이 돼서 사찰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북한이 이것도 아마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 그 실무 협상이 그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려는 북측 고위급 인사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최용기 기자가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그때 한 이야기가 북측의 카운터 파트너의 고위급 회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영어로 하면 Senior Leaders Meetings. 그래서 특정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모두 3명이잖아요. 김영철 통전부장 네. 그리고 또 외교적인 그 관례로 본다면 국무장관이니까 북한에서는 외무상이 네. 나와야겠죠. 그래서 네. 리용우 외무상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김영철 부부장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상당히 그 만날 그 대화하기를 좀 꺼려한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협상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칠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한 언론 보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는 지난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물이 김여정 부부장인데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북한 매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4차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때 그때 이제 북쪽에서 나온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역을 빼고 김여정 부부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지만 지금 김여정 위원장의 부위원장의 카드를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담되는 건 김여정 부부장은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도 미국 쪽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전에 미북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관 접촉 어떻게 날짜가 잡힌 건가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그 언급한 바가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9일 30일 그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그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한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1차 정상회담 때는 그 판문점에서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실무회담을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이번에 서울에 가는 김에 북한에서 판문점에서 보자 이러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무부는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건 그 대표의 그 방안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먼저 미북 접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새해 이후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언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존 볼튼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핵심 그 백악관 참모 중에 하나인데요. 볼튼 보좌관이 최근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물론 만났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그 20일 그 러시아 그 라디오 방송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미북 2차 정상회담이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른 그 이제 질문에 나온 거에 답해서 얘기를 하면서 앵커가 그쪽 그 방송 그 기자가 북한에 대해서 혹시 무슨 핵 공격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한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그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그동안의 백악관은 백의 올해 안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네.
미국 쪽에서는 급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 뭐 미사일 발사가 없지 않느냐, 위협이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선거 유세에서도 서두르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계속 제재를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재도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최용규 기자가 잘 짚어주셨듯이 그 실무 협상에서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1차 정상회담의 경우는 충분한 뭐 실무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실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하는 것도 부담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1월 6일까지는 선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네. 미북 관계만큼 지금 미국으로서 러시아 관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달에 또 미북 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 바로 또 연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이후로 미루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넘어가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뭐 한국 정부가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그 일정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연내 그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대개 한 11월쯤에는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큰 매듭이 하나 지어지면은 그것을 동력을 삼아서 한 12월께에 그 남북미 이렇게 만나서 종전선언 또 중국까지 포함하면 4자 그 종전선언을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연내하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유력한데요. 다만 이제 한국 정부는 아직도 연내 종전선언을 계속 좀 추진하고 또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당초 희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용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그 처음에 약속한 대로 연내 방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처음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방문하겠다 처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약속한 시점보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멀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동안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패턴을 보면 남북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평양 정상회담을 했고 이때 이제 상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외교의 일정상이라면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그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남북 간의 정상 간에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북 정상회담이 안 된 상황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남북관계 더 살펴보죠.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초소화 병력 화기가 철수됐다는데요. 이건 이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을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그 군사합의서도 이제 그 체결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근거한 겁니다.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판문점은 아시다시피 그 1953년에 그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고요. 그 협정에 따라서 원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 상태가 그 되게끔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네.
70년대 중반이죠. 그때 그 이른바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나면서 양측 경비원들이 서로들 군인들이 휴전협정을 좀 어기고
네.
서로들 그 화기,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비무장 상태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그 협의를 갖고 판문점에 있는 무기, 초소, 탄약 이런 것을 이제 철수한 겁니다.
이 지뢰 제거 작업이나 유해 발굴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그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여기에서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지뢰 제거 작업입니다.
그렇겠죠.
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단 하기로 그 일정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면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지뢰 14발, 폭발물 180여 발 등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뢰 제거 작업 중에 지난 24일에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유해도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한 DNA 감식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국군의 유해로 한국 국방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판문점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인데요.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판문점 또 남북 그 비무장지대 이런 것은 그 전부 다 휴전협정에 근거한 거고요. 휴전협정은 당시 그 유엔군이 파병돼서 이제 한국전에 싸웠기 때문에요. 그 유엔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뢰 작업하는 그런 그 뉴스 사진 이런 걸 보면은 그 세 나라 그러니까 북한, 한국, 유엔사령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그 삼자 대면 형식으로 만나서 이걸 협의하고 어떤 합의를 만들고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유엔사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유엔사령부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그 한반도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남북한은 또 22일 개성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었는데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날 그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 그리고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네.
또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첫 실질적인 행보다 이 산림협력이 이런 네네.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이 11월 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공동 방제는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측 대표가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뭐 전후 사정을 모르면 그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뭐 왜 그랬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 그 회담은 그야말로 산림 협력입니다. 북한의 산림이 상당히 황폐화됐기 때문에
네.
한국이 좀 이걸 도와서 산림을 좀 푸르게 다시 만들자 이런 거고요. 회담이 이제 그 22일 판문점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북측의 그 대표단장이 김성준 그 국토환경보호성 그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준 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내 이것이 개인적이지만 이런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북한이 이번 그 산림협력 그 회담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물자 또 기술 자금 이런 것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 국제사회 이론으로 대북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같은 의지의 표명 뭐 이런 건 내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건 되겠지만 물자나 이런 기타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도 북한이 바라는 그런 수준에는 아마 그 못 미치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협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최홍기 기자가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뭐 산림협력을 하는데 무슨 제재와 연관이 될까 싶습니다만 들어가는 어떤 물자나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반입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한국 정부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그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뭐 이런 몇 가지 기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제재 품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고요. 또 뭐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입 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해충을
네.
제거하려면.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 약품들이 화학 약품들이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러면 이제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런 뭐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산림 녹화한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아무리 심고 그래도 그 푸르러지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그 사업이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워낙 나무를 베어다가 그 연료로 썼기 때문에 심으면 또 나중에 가서 베어다가 쓰고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됐는데 현재 지금 북한 산림 현황은 어떤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한국과 비교해보면 이제 상당히 북한의 산림이 많이 황폐화된 상황인데요. 숫자를 뭐 들모일 것 없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한반도 상공을 지나보면 아는데요. 남한 쪽을 보면은 팔았습니다. 지난 한 수십 년간 산림 녹화 사업을 상당히 잘해서 네. 산림이 굉장히 푸르른 상태인데요. 북한에 이제 비행기가 딱 상공에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빨갛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황폐화된 상황이고요. 특히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네. 굉장히 그 북한 주민들이 산에다가 일종의 그 소토지라고 해서 화전도 많이 일구고 또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그 남보를 하고 그래서요. 상당히 하고 또 다락밭이라고 그래갖고 산림을 막 개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90년대 한층 그 상당히 산림이 황폐화돼서 한국의 눈 파랗다 이런 얘기 네. 있고요. 북한에 가면 빨갛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대북 제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대북 제재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늘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유럽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아셈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시아와 유럽의 그 정상들이 만나는 겁니다. 한 51개국 정상들이 이제 참여하는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인데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제재를 좀 완화하고 제재를 일종의 비핵화를 위한 촉진의 역할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력히 했는데요. 아셈은 그 북한의 비핵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같은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셈이나 그 유럽에서 그 나온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 성명을 보면 한결같이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하게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뭐 미국도 말할 것 없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죠.
네, 이런 부분만큼은 단호합니다. 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에 빠졌다라고까지 표현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제재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단호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한다 입장인데요. 다만 이제 제재 완화는 비핵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제재 완화 관련된 부분도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간의 대화와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 제재는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재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 각국이 다 합의한 그 국제사회가 하는 제재가 있고요.
네.
또 각국이 독자적으로 그 자국의 그 정책에 맞춰서 하는 제재가 있는데요. 안보리 제재는 뭐 작년 12월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은 채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독자 제재, 특히 미국의 독자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독자 제재가 모두 그 9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독자 제재가 8번 했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하나가 더 많아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굉장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주로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재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UN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나 지금 최용기 기자가 얘기해 주신 그 재무부를 통한 그 독자 제재에서도 이 해상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환적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환적에서 이루어지는 상당 부분의 물품들이 석유, 석탄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교역품이고 수출품이고 또 수입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만 그리고 또 이 제재가 이행돼야지만 제재의 효과가 난다, 유지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 경제 사정은 뭐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유엔 안보리 이제 대북 제재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대북 제재로 인한 영향은 주로 북한의 그 대외 부분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제 기름값 상승인데요. 아,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의 그 석유 수입 이것을 제한하면서 북한의 그 평양의 기름값이 지금 킬로그램당 한 16,000원으로 작년 봄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올랐고요.
네.
또 주요 그 달러 박스 외화원이 그 석탄 수출인데요. 석탄 수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외화가 굉장히 지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외화난, 물자난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그 지난 구구절 12월 10일이 이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국경일 명절인데요.
네.
매년 나눠주던 그 특별 공급 술, 쌀, 그 사탕 이런 것을 이제 올해는 없었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이 텔레비전에서 이 본 평양 거리, 이 거리의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요. 또 상당히 환상적으로 보이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도 저녁에 외식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재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것인가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직접 들어가서 곳곳을 확인하면 가장 분명할 텐데요.
네.
저희들이 사실 그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TV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관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재를 통해서 분명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그리고 자금이 제재 이전보다는 상당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이것들이 북한 지도부에게는 압박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모든 것 뭐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기 지표와 또 체감하는 그런 그 경기 사정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그 투명한 경기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한국이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괴리가 날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또 이제 간접적으로 발표한 그 지표들마저도 지금 북한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장마당 경제라든가
네.
비공식적인 경제가 이제 잡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언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제 지표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은 요즘 종전선언보다는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이게 그 흥미로운 그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4차 그 평양 방문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주로 그 종전선언도 못하냐 이런 이제 얘기로 굉장히 그 많이 했는데요.
예.
그 4차 방북 이후로는 그 초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또 노동신문들은 종전선언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요. 주로 그 대북 제재 북미 간에 지금 이렇게 신뢰가 없는 건데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밑 간에 잘 안 되는 것도 북한이 아마 그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못 들어서 실무 협상, 고위급 협상 이런 것이 그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 제재는 뭐 유엔 제재 그리고 독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관련국 간에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그 개연성이 큰데요. 다만 네.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분명한 조치, 주요 핵시설을 폐기한다든가 그리고 핵신고서를 제출한다든가 미국 조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그 핵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조치를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북 제재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인권 문제도 많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당국자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워낙 그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는 그동안 그 북한 인권 보고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요. 이 문제를 이제 담당하게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지금 담당한 사람이 오헤아 킨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식 명칭이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데요. 23일 날 그 유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비핵화 뭐 이런 거 정치적인 문제는 많이 그 진전도 됐고 뭐 거론이 되고 있지만 특히 저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지만 인권 문제는 잘 거론이 안 되고 있다. 이거 특히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런 정치적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이런 과정에 반드시 인권 문제가 거론돼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또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도 뭐 새로운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또 남북정상 회담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아진 편인데요. 인권 문제에도 좀 진전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새해에 열릴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남북관계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박형주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발롱도르상 후보 30명이 공개됐습니다. 유럽 축구의 상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남미를 대표하는 리오넬 메시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은데요. 과연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 주관으로 해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직업 선수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인데요. 지난 1956년 첫 시상 이후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업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발롱도르의 주인공을 꿈꾸면서 공을 차는데요.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워,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초창기 발롱도르 황금공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유럽 선수만 대상으로 하다가 1995년 전 세계로 문호를 개방한 뒤 2000년대까지 호나우두와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같은 브라질 선수들이 수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롱도르는 오직 두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5차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5차례씩 수상을 양분했는데요. 이번 발롱도르 시상에서는 호날두나 메시가 아닌 선수가 영예를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축구 최대 행사인 러시아 월드컵을 치른 올해 호날두와 메시 둘 다 월드컵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제3의 선수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약체로 평가되던 크로아티아를 일약 준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프로리그 활약도 돋보입니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모드리치는 특히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격인 골든볼을 수상하고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에도 앞서 선정됐기 때문에 발롱도르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월드컵 우승팀에서 발롱도르 수상자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하는데요. 프랑스 대표팀을 이끈 앙투안 그리즈만은 세계 최고 선수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대표팀 동료 폴 포그바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발롱도르감이 아니지만 킬리안 음바페나 그리즈만, 은골로 캉테, 라파엘 바란 중에 한 명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포그바는 강조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후보는 30명인데요. 호날두, 메시 외에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수아레즈 같은 단골 후보들이 우선 눈에 띕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와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그바, 캉테, 은바페를 비롯한 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올해 19살인 은바페는 발롱도르 세부 시상 분야로 별도 신설된 21세 이하 선수 대상 코파 트로피 수상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네이마르를 비롯해 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에선 모드리치와 함께 마리오 만주키치, 이반 라키티치 등 3명이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남미 선수들이 명단을 장악한 틈을 비집고 아프리카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세네갈의 사디오 마네가 포함됐는데요. 수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형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는 한 명도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과거 두 차례 발롱도르 후보가 된 적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을 이끌고 소속팀인 벨기에 안더레흐트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설기현이 첫 번째였습니다. 3년 뒤인 2005년 박지성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박지성은 당시 네덜란드 프로리그에서 PSV 에인트호번의 이관왕을 이끌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주도하면서 세계 축구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먼저 발롱도르 후보였던 아시아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축구의 영웅 나카타 히데토시인데요. 일본의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고 소속팀 페루자에서 한 시즌 10골을 터뜨리며 활약한 1998년 처음 후보가 됐고요. 이듬해까지 2년 연속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나카타는 AS 로마로 팀을 옮겨서 이탈리아 프로리그 우승을 이끈 2001년에 다시 한번 후보에 올라서 아시아 선수로 유일무이하게 세 차례 발롱도르 후보가 됐습니다. 올해는 여자부 발롱도르도 신설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6번 받은 브라질의 마르타와 미국의 린지 호란, 일본의 구마가이 사키 등 15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남녀 발롱도르 수상자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월드컵 최우수 선수에게 골든볼을 시상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골든은 영어로 황금처럼 가장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각 분야에서 주는 상 이름 앞에 골든이 붙은 경우가 많은데요. 월드컵 축구에서는 최우수 선수의 황금빛 공, 골든볼을 주고요. 득점왕에게는 황금 신발, 골든부트를 시상합니다. 가장 잘 막은 수문장에게는 황금 장갑, 골든글러브를 주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위치별로 가장 공을 잘 잡은 선수에게 비슷한 의미로 골드글러브를 매년 지상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 발롱도르 올해 후보들 몇 년 들여다봤고요. 스포츠 각 분야 상 이름 앞에 붙는 골든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공식 음반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최고 선수를 가리키는 The Best, 티나 터너가 부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어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경찰관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고 민간인 2명은 중태라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회당 안으로 난입할 때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수감된 용의자는 피츠버그 주민인 올해 46살의 로버트 바우어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자들은 바우어스가 예배와 아이 이름 명명식을 위해 약 80명이 모여있던 회당 안으로 난입할 때 권총 3정과 자동소총 한 자루를 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사회를 겨냥한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정부 건물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로 가득 찬 반유대주의 독약은 비난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의 불법 유류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26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 6월 7일 파나마 선적의 뉴 리젠토와 북한 유조선 금은산 3호가 환적하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에는 두 선박 간의 환적을 위해 호수들이 연결된 모습이 뚜렷하게 담겼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과 6월 2일 파나마 선적인 샹 유안 바오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호의 유류를 환적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국무부는 샹 유안 바오 선박명이 페인트로 일부 가려져 있고 북한 선박에 백마 대신 퓨마라는 가짜 선박명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6월 2일 상 유안 바오호가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환적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인 비건 대표의 이번 한국 방문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케빈 김 국무부 대북 선임 고문이 동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중미 국가 불법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의 미국 진입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프라하 방문을 수행 중인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6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수백 명의 군인들을 파견해 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군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2천 명 이상의 주방위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와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전격 해임한 스리랑카에서 헌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루 자야수리아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오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합법적인 총리로 계속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여전히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고 독재자인 마인다 라자팍세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내각을 해산하고 11월 6일까지 의회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관측동들은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파들은 그의 승리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르 후보는 공격적인 태도와 대립적인 견해,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트로피칼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의 보우소나르 후보는 또한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군부 독재에 대한 찬양과 여성과 동성애자,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